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저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 앞에서 원수되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주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더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기도로 시작하며 찬양으로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더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가 든든해지며 더욱 교회가 견고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주여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선자들의 음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또 에스겔 말씀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굉장히 왕하고 친근했던 그런 관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왕들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좀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심을 다해 전달을 하지만 말씀들을 백성들이 잘 받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될 것을 말씀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또 포로된 이후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70년 이후에는 돌아갈 것이니까 그 남의 나라라 생각하지 말고 내 나라라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텃밭을 사고 또 적응하고 내 아들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풍성해요. 어떤 게 풍성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환상들, 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랄지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부분이랄지 굉장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친구입니다. 친구. 거의 다니엘이 거의 1차, 그러니까 3차 정도 포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그다음에 2차로 그 여호야킨 왕이 잡혀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 한 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갔을 때 이미 다니엘은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거의 동년배인데요. 예레미야보다 한 20년 그 연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한 40년 예레미야 41년 사역을 했는데 한 20년 했을 때 포로되어 갔던 그러니까 포로 예레미야는 포로되어 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되어 갈 즈음에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되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스겔 첫 번째 시간을 좀 맡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요. 우리 좀 줄여서 읽읍시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3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전체 이렇게 색깔들이 좀 이렇게 느껴져요. 뭐 빨간지 파란지 이렇게. 특별히 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계속 눈에 띄는 부분들 단어를 좀 생각을 한다라면,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우상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뭐 이사야도 많고 예레미야도 많지만 가장 많이 나온 한 44회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 위주로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에스겔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계속 우상의 문제가 됐어요. 왜 우상의 문제가 됐냐면 주신 율법이 그랬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구절에 계속 모든 백성들의 모습과 왕들이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라는 단어,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에스겔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의미가 또 깊은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나라가 뭐냐면 이거는 한 66회 정도.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칠 것을, 또 쳤음을, 나라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책들에도 많이 나오는 게, 뭐,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한 50번이 나와요. 레위기는 거룩의 목표니까. 근데 한 41번 정도 나와서 한 2위 정도, 에스겔서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두 번, 성경 전체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정결. 너희들을 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정결하게 하겠다. 물론, 레위기에도 레위기는 개인적인 그런 정결을 많이 말해요. 레위기는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에도 계속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모습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 그 에스겔은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3번 정도 돼요. 정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너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우상 숭배를 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포로된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의 단어가 전체 한 22번 나오는데요. 이사야라는 그 성경에 한 45회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로 에스겔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알리라, 그렇죠? 알리라가 64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너에게 알릴 것이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루시리라가 이사야에 19번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에 18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고 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번 툭툭 검색해 본 단어 중에. 그렇죠? 성경을 뭐 이런 성경에 이런 단어를 쭉 봐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물론 제가 보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고요. 요렇게 주로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보게 되면 나라가 왜 망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칼로 쓰신 거죠. 그 나라들을. 너희를 결과적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결과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준 그 거룩한 이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약간 좀 서운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하나님, 그 공의와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 너희가 불쌍하게 보인다랄지 너희가 안타까워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여호야킴 새벽기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내용을 아실 건데요. 뭐 새벽기도를 이렇게 전혀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건데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킨인데요. 이 사람이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때 여호야킴과 함께 2차로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 다음에 들어선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렇게 외웠죠?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들어버린 왕.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11년 동안을 왕 정치를 하고 끝나는 586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97년도, 그렇죠? 597년도 이 정도에 같이 끌려가는 그런 인물이 에스겔이었다라고 보시면 연도수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요 상황에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렇죠? 여기에 다니엘, 그렇죠? 그리고 잡혀가서 5년 뒤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부터 포로되어 간 지 5년 만에 선지자 활동들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몇 군데만 잠깐 보고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도 한 3번, 4번 정도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에스겔 우리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같이 한번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렇죠? 서른째 해이 뭐냐면 에스겔이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됐을 때 넷째 달 초닷새 그발 강가에 서 사로잡힌 중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어요.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어요. 25세에 끌려갔고 지금 30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연도를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여호야킨은 여호야킨의 그 뭐랄까요 막내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유다가 안 망할 때, 이제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하지만 포로가 1차, 2차 귀환도 했지만 잡혀도 갔기 때문에, 포로되어서 이미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었고,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에스겔은 이미 잡혀가서 포로된 상태였다. 그렇게 전체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고요. 4절부터는 좀 뭘 말씀하냐면, 어떤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를 부르신 장면을 알 수 있죠.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인가 어딘가 가니까 어떤 도시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무슨 베드로 바울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도시가 무슨 공업도시인지 다 녹이 쓴 그냥 시퍼렇게 녹이 쓴 그런 동네였어요. 그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봤던 그 그림이 있었어요. 무슨 그림이 있었냐면 뭐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뭐 독수 얼굴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환상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게 환상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거의 묵시록으로. 물론 에스겔서는 그 요한계시록은 아예 그냥 환상책이지만 에스겔은 내용이 적지 않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환상적인 비유적인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전의 물 그것도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의 그 군인들 그 환상 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특별히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우리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위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쭉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2장 말씀 보니까 2장. 2장에 에스겔을 선자로 부른 장면인데 2장 1절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렇죠?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큰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먹나 생각했었는데 먹고 보니까 꿀 같은 거야. 이게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쭉 넘어가서 36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었을 때에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다. 한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레미야의 중반기, 다니엘의 초반기하고 얽혀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미 남유다에서 혹은 애굽에서 한 40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한 20년쯤 했을 때 에스겔이 사역을 다른 지역에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역을 한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에스겔 초기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36장을 오늘 좀 내용을 좀 보고 오늘은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36장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요.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렇죠? 고국 땅에 거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자를 통칭하는 얘기예요.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면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 고국들을, 그쵸? 너희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너희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 그게 어딥니까? 그게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게 했어요. 왜 떠나게 했냐?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죠? 떠나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했던 그 땅에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죠? 21절 말씀 보니까 더럽힌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좀 아리송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더럽힌 거룩한 이름. 그렇죠? 거룩한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21절에도 거룩한 이름, 22절에도 거룩한 이름 나와요. 21절 하반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고 너희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우상 숭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렇죠? 22절 말씀 보니까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왜일까요? 많은 나라가 비웃는 거예요. 암몬이 비웃고 블레셋이 비웃고 모압이 비웃고 뭐라고 비웃냐?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줬다면서. 조상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던 그 땅 아니냐? 너희가 근데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이날 우리나라에 끌려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계속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조선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숭배 그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3절 중간에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우상숭배를 통해서 망했고 주변 국가들이 이걸 비웃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인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거룩히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또한 자기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다시 봅시다. 23절 중간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인데 거룩하게 하는 그 행과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면서 참된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포로되어 갔을 때 돌아올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너희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떨어져 더럽혀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맹세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으로 이 내용을 읽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어디로 가냐? 고국으로 가겠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데리고 고국으로 갈 것이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씻긴다는 얘기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없애겠다. 오히려 포로되어 갔으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회개를 하겠어요. 포로되어 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주 앞에서 민망해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돌아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참된 왕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그렇죠? 믿음을 더 키우게 되어 이 과정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에서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했고 더러워졌고 어두워졌고 갈 길을 몰라하고 우상 숭배가 단 줄 알고 여호와 이름이 희미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을 준 다음에 거의 50년 뒤에 해방이 돼요. 이 예언을 딱 주고 다음날 해방된 게 아니라 50년이라는 시간이, 20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70년 후에 돌아가니까, 그렇죠? 거의 50년 후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에스겔이 같이 못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그걸 보게 되면 계속 그들에게 뭘 갖게 하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땅을 향해서 계속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가 되어 가서 속국이 되어 보니, 포로가 되어 보니까 본인들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보여지고 죄가 보여지고 그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70년을 사는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었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사실은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새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지 않으시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복음 가득한 게 모든 성도들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딱딱한 마음 가져봐야 하나님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셔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흠모하고 주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을 베푸실 것을 알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간과하고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용 넘어갑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신약에 구약에 없던 표현들이에요. 내 영이 너희 속에 거한다. 성령께서 성령 내주라는 얘기는 신약에 많던 얘기지만 구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죠?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안에 거하실 때 하게 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 조상들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말했지만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으로 내가 계속 너희와 관계하고 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기근과 황폐함은요, 징계할 때 항상 줬던 부분들이에요. 칼을 동원하고 기근을 동원하고 황폐하게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반대예요.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거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그동안은 뭐 너무 많은 나라에게 비웃음을 산 거예요. 왜?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어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는 거야. 내 행위가 온전치 않았음을, 내 행위가 죄의 행위였음을 말하게 돼. 내 행위를 밉게 보는 거야. 그렇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지어다. 너희 행위 때문에 포로가 된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탄해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 지금이 안 합니다만은. 보통 야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친구들이 그러죠. 야 네 이름이 뭔데? 그런 말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언약을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33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고.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가요 성경에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세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너희가 황폐했던 그 성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겠대요. 그래서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지어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봤잖아요. 에스더. 이 얘기는 포로 귀환한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이 에스겔 내용은 포로된 상태의 얘기예요. 그렇죠? 35절 말씀 보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표현들이 에스겔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독특한 표현들이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루겠다.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어저께 서재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단어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종이컵 먹던 거에도 썼어요. 글씨를 이렇게.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왜? 왜 이루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37절 말씀. 지금 보세요. 지금 전체 20절부터 3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가 황폐되었고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다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기도해라. 그렇죠? 내가 다 할 거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너희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필요하다 도우시겠지.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이 교회 광명 지붕을 다 덮고 또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은 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다가 헌금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명단들 보면서 아, 참 감사했어요. 아, 이분들이 헌금하셨구나. 아, 이분들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렸구나. 광명교회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헌금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신다고요. 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알게 하겠는 거예요. 알리라. 이렇게 하신 이가 모든 나라가 너희들도 여호와가 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알리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언을 20년 동안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내용을 봤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라를 통해 봤잖아요. 이미 그들이 귀국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 수리했고 성벽을 지어서 그들이 다시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서.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좀 잡게 되어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이루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원만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것이 있지. 계속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선지서에 가득가득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는 그 언약의 믿음을 드리면서 간구하고 사모하고 구할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장차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처럼 우리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점점 위축되지 마시고 나라가 어떻다 저렇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핑계될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갈수록 모의기를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싸우는 거예요. 큰 순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작은 싸움들이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또 주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달려가는 성도들의 귀중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스겔의 환상과 에스겔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또한 귀에 또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루도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되는 우리들에게 더 귀한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시며 특별히 병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또 주소영 권사님 또 항암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큰 치유가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 주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그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경계하여 더불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사업 현장과 자영업 현장과 경제 현장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